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준비되어 있으면 함께 봉독하십시다. 끝부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오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초대교회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도 우리 주님 바라는 소망 하나 가지고서 그 삶을 살아나갔던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 간증을 듣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세상이 아니라고 우리의 삶이 아니라여서 정말 고난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 아니한 믿음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저희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땅 속에서 저희가 삶을 살면서 겪는 작은 그러한 고난에서마저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일이 그저 잘 되는지 안 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로마 시내에서 시작된 그 핍박이 바야흐로 지방에까지 엄청나게 번져갈 것을 지금 예상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고난에 대한 이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사도도 사실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도 당장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엄청난 영광, 그때 그 기쁨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고난 속에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낼 때 그 즐거움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 이제 임박한 불시험, 이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엄청난 고난을 다가올 적에 이상한 일로 보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예수 믿는 자에게 왜 축복만 다가오지 고난이 다가옵니까? 하고서 고난이 올 적에 이를 이상히 여기고 정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탄하고 때로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임박한 불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는지에 대한 바로메타, 척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의 정도만큼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영광의 그날 받는 기쁨이 그에 정비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관계도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예수님께 받는 그 영광에도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표현은 히라보의 하레이. 그러나 여기 보면은 뒤에 즐거워하라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 뒤에 놓은 기뻐한다는 말은 아갈리아오라고 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기뻐 날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적에, 재림하실 적에 그때 그 지금 고난 속에 있던 성도들도 모두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그 영광이 아름답고 기뻐서 이 기쁨을 참지 못하고 환성을 지르면서 즐겨 뛰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아주 리얼한 단어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바지춤이 다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언약궤 앞에 왔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넘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 적들이 욕을 보이면 보일수록 오히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영광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받는 성도들, 그 고난을 아름답게 온전한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성도들 잘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엄청난 영광을 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소련에서 과거에 이 소련 당시에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특수행동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력으로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이것은 저 집단 린치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군사관학교나 혹은 이런 정부에서 하는 군대 그러한 그 훈련받는 사람들 중에서 무술을 하는 사람, 아주 특히 폭력을 심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골라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마다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것은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체포해놓은 것이 아니라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그래서 몽둥이로 칼로 주먹으로 상대가 연약한 여자이건 노인이건 간에 상관하지 않고 다 두들겨 패서 죽이거나 병신을 만들어서 경찰서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온갖 고문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면 놓아주리라. 그러나 소련의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나 혹은 온갖 오지로 이 사람들 귀향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님 믿는 믿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그 행동대 대장을 했던 세르게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소련을 탈출해서 캐나다에 와가지고 책을 쓴 것이 퍼시큐타, 핍박자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신이 어떻게 성도들을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글입니다. 이 사람이 핍박했던 상대 중에 나타샤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들을 세례받는 장면을 덮쳐가지고 거기서 집단 린치를 가해서 그 목사님은 몽둥이를 두 개구를 파열 시켜서 죽여버리고 거기 있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반쯤 병신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전부 발가벗겨서 입으로 담지 못할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남자들이 와글와글하는 차 속에 추러부에다가 벌거벗긴 채로 실어올려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만행을 자행하면서 경찰서로 끌고 와서 이 여자들을 담배불로 살을 쥐지면서 온갖 고문을 자행하면서 이들에게 예수를 부인하기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갖 만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당신도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던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나타샤. 그래 이 아가씨를 이 사람들이 집단 린치를 가다 가다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한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집단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섭격을 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이 나타샤가 또 거기 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집단 린치를 가해서 병신이 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여자가 또 있어요. 이제는 이 행동대장이 된 세력의 이가 독이 올랐습니다. 이 못된 것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서 거기서 발가벗겨놓고 이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손의 살점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여자를 때렸어요. 독에서 가죽이 벗겨져서 피가 철철 흘려서 자기의 온몸에 그 피가 물들 때까지 때렸어요. 그러고서 또 묻습니다. 너 이 못된 것 정말 이렇게 독하게 나올 거냐?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또 경찰서를 끌고 와서 온갖 고문을 자행합니다. 그러고서 또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또 그 집단이 모임에 갔더니 나타샤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에게가 이제 마음의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떠한 여자이길래 그러한 고난을 마다않고 계속 모임마다 오는지. 그래서 그 중에 행동대중의 하나가 내가 저걸 손을 보겠습니다. 당신 대장이 지난번에 시원찮게 손을 봐가지고 제장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오늘은 끝장을 내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나타샤를 두들겨 펴려고 다가가는데 그 행동대중의 한 사람이 나타샤를 가로막고 그 행동대 둘이가 싸움이 붙었어요. 이 가로막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이 여자에게 이렇게 나올 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있다. 이 여자에게는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무엇인가가 있다. 도저히 이 여자를 너는 때려서는 안 된다. 이런 여자는 손을 대면 안 된다. 보호합니다. 세례계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간데 저 여자가 저렇게까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나타샤에게서 성경을 빼앗습니다. 그날 이 성경은 얼마나 구하기가 어려운지 소련에서는 정말 목사님들이나 어쩌다 한두 권 구하지 성경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성도들 성경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력이 성경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뭔가가 이상해. 정말 마음이 이상해요. 그러다가 네 번째 다시 성도들 모이는 모임에 몽둥이를 들고 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샤가 또 있습니다. 나타샤가 세력에게 비명을 지르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당신도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세력에게가 그 순간에 성령을 받았어요. 내 심령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결심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죄악된 행동인지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땅 소련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와가지고 자신이 핍박했던 그 성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씁니다. 소련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에게 나타샤 고난받는 자에게 임했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난이 없는 양 착각하고 우리에게 조그만 고난만 닥쳐와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아직도 소련에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처럼 고난받는 많은 성도들이 중국에도 있고 또 이슬람 국가에도 있고 그들은 예수 이름 하나가 이 소망 이것밖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난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마땅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마는 삶, 온전한 믿는 자의 선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임박한 심판입니다. 임박한 심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심판이 언제 시작될지 초를 잃는 기분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은 심판이 하나님의 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심판을 보면은 성전에 있는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너희 안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을진데 믿지 않는 자,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 믿는 자들 핍박하고 죽이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심판이 없을 수가 있느냐? 끔찍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들의 운명임을 말씀하고 지금 이 땅에서는 저들이 핍박자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고난, 지옥에서의 고난을 받게 되고 비록 핍박받는 너희들 잠깐의 핍박을 받지만은 그의 비례에서 엄청난 영광을 받으며 왕의 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빛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너희들이 받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의 고난을 받는 자세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천국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을 명쾌해 주시는 그런 약속도 지키십니다. 그뿐 아니라 약속하신 이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단으로 아니하고 우리의 어떠한 방법으로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들어주시고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되 그러나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낸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며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이 두 가지가 고난받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지 제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고난이 닥쳐올 적에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고난에 비례해서 다가올 재림 때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욱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러한 고난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적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돌아보시고 그 큰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고난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안이한 생활을 살면서도 조그마한 고난만 닥쳐와도 그저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몸부림치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